죽음을 호령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오른편에 앉는 사람은 고대 사회의 왕실을 보면 왕의 오른편에 앉는 사람은 왕의 대리인을 뜻합니다. 왕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의 오른편에 항상 앉았습니다. 굳이 뭐 지금의 직위로 설명하자면 국무총리 정도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의 권한은 그렇게 뭐 사실 강하지 못하지만 고대 국가에서 왕의 대리인 자격의 총리는 사실상의 모든 국가의 어떤 실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의 오른팔이었던 요셉의 경우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아서 왕국을 다스렸던 절대 권력가가 바로 총리의 위치였습니다. 그 사람만이 왕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항, 이건 꼭 왕이 결정해야 될 사항만 왕에게 보고를 했고 왕이나 다름없는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를 받는 위치가 왕의 오른편 보좌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자기 선에서 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신 아들의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위치를 원래의 자리로 다시 복귀시켰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의 진수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었다, 아들.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절대적인 신성을 가진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과 동격은 아니고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 저기 신천지에서는 성자 하나님이란 말을 이해를 못해요. 성자면 성자지 성자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딱 한 분 성부 하나님밖에 없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 이게 어떤 종교와도 구별이 되는 기독교의 진리의 독특성입니다. 성부, 성자가 있다. 성령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인간의 지성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으면 그럼 딸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와이프는 어디 있느냐 이런 논리를 아주 이제 초신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인간의 가족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했을 때 발생되는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족의 개념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이게 이제 인간의 가족의 개념인데 우리는 인간의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혼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족의 개념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 아내도 있고 뭐 하나님 딸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이 부분은 인간의 어떤 이성과 논리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의 개념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남편, 아내, 자녀, 자식들, 부부.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면 그냥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을 우리가 뭐 거기서 추론해서 가능성들이나 혹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그냥 있는 거죠. 그 아들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그분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자기 스스로 겪어보시고 굶기도 하고 또 목이 말라보시기도 하고 슬퍼보시기도 하고 인간의 몸으로 감정으로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그분이 손수 다 겪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희생적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고 자신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굳이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굳이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키지 않고도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꼭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그를 죽게 하고 이런 절차가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정하신 속죄의 법,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속죄의 법, 즉 피흘림의 희생이 있어야만 죄가 사해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지엄한 공의의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깨뜨릴 수 없었던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상호 충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변덕을 부리신다든지 혹은 모순이 된다든지 그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세운 당신께서 직접 세우신 공의의 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을 쓸 수 없었던 거죠. 피 흘림의 죄 없는 어떤 존재의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그런 법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입니다. 그렇게 되기로 했다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도 그 공의를 무시하거나 그 공의의 모순됨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나 질서와 충돌을 일으키거나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역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서의 희생을 아들에게 명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순종함으로 죄인들을 위한 구속의 사역을 그분이 완성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높이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귀한 적용을,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되 내 뜻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나 내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나의 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 자들에게 아들에게 부여하신 그 권세를, 아들에게 부여하신 그 높여주심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 주실 것이라는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가 훗날 이 땅에서 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아들에게 주신 그 높여주심의 영광과 그에게 부여하신 권세를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상속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누리신 그 모든 특권을 그들도 누리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 마지막 단계가 영화라고 되어 있죠. Glorification.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영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의 도를 따라 살아간 결과는 영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영광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가 어떤 것이냐? 바울은 21절에서 말해줍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22절 상반절에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통치, 권세, 권력, 주권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이 세상의 어떤 직책이나 직위에서 부여된 권한, 권세,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에게 주어진 권한임과 동시에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어두운 영, 악한 영, 사단의 세력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가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 뒤에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행사하는 선한편에서의 천사들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천사들과 그리고 악한 편에서의 어두운 존재들,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런 사고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천사들의 권세도 있지만 이것에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사를 대적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벌리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려는 어두움의 권세들도 존재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든 사탄이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들을 다 다스리고 그들조차도 굴복해 하는 이 절대적 권한을 아들 예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용기가 되느냐? 아무도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영의 세계와 실존하는 세계의 모든 권세들 그 위에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에 대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우주의 실제적 지배자, 통치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래서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낼 필요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지금 국가의 어떤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듯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지배, 실효적 지배와 그분의 주권이 존재하는 영역 속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앗아가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이렇게 혼란하게 하는 이런 것들. 자,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규명해 보죠. 자, 그런 존재들은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악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면 그리스도의 통치와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를 자꾸 근심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막 밤잠을 못 자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속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신음하듯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사실 이유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이든 어떤 사유든 마음이든 감정이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떤 하나의 존재로 인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분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실권자이시다. 한데 감히 네가 나를 해하려고 하느냐?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 절망에 빠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게 두렵게 만드느냐? 하고 그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생각이며 어떤 감정이며 이것을 객관화시켜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누가 감히 나를 괴롭게 할 것이냐?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케 한단 말이냐? 하고 내가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약한 세력들아,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는 혹은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걸 대응하시란 말이에요.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나는 결코 이것에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나를 낙심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어둠의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발휘하시란 말이죠. 절대로 주눅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난 이제 망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낙심하고 좌절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려서 자꾸 어두운 마음을, 어두운 생각을 갖게 하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의 이 내 우울한 감정에 대해서 내가 내 입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권세입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그 시점에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있는 나를 향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활용해 보세요. 그게 물러나나 물러나지 않나, 떠나가나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나 시험해 보시란 말이에요. 아들에게 주신 권세는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세요. 권세 있는. 이미 주신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그런 무기를 주셨는데 그걸 꺼내서 사용하면 무찌를 수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그리고 주저앉아가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나는 절대로 못 이겨 하고 좌절하고 계시냔 말이죠.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르틴 루터는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모인 브롬스 회의에서 황제와 대주교들, 교황의 대사들, 많은 귀족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이 회의 장소에 지붕의 기와장보다도 더 많을지라도 나는 결코 그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황제와 대주교가 루터야 네가 한 말을 취소해라. 그럼 이제라도 살려주마. 너를 복권시켜주마.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던 루터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캐톨릭을 국교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도들을 처형한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여왕이 그녀가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위대한 개혁가, 장로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인 이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존 낙스였습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이렇게 이 메리 여왕은 늘 이렇게 자기 신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이 완전히 훈련되고 무장된 일개 사단보다 나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다. 예? 그래서 메리가 어떻게 했느냐? 존 낙스를 이미 죽여놓고도 존 낙스 무덤을 파가지고 다시 그 시신을 끄집어내서 또다시 화형을 했을 정도로 살아있는 메리가 죽은 존 낙스를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존 낙스 앞에서는 피의 메리도 수많은 사람을 개신교도들을 학살했던 이 메리도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을 교회사는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존 낙스는 살아생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유럽의 역사를 보면 네덜란드와 독일과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스위스 중심으로 이 프로테스탄트의 개혁교회 사상이 칼빈주의 사상이 불길처럼 쫙 번져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칼빈주의자들 또 위그노들, 프랑스의 청교도들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퓨리탄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카톨릭을 신봉하는 왕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학살을 당한 그런 기록들이 유럽사회에 등장합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 개혁 사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신명을 바쳤던 역사 속에 그런 기독교 신자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혁 사상을 물려받은 우리가 장로교인으로서의 이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런 개혁파 정통주의 사상을 물려받은 내가 그런 성도다. 그 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성도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약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믿음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근데 이제 전제가 있어요. 뭐냐? 참된 신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명백히 자기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부여하셨어요. 자녀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자녀가 있으면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도 하늘의 권세가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를 이제는 이 교회와 연관지어서 다시 설명합니다. 22절 하반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 위에 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는 어떤 기관이냐? 만물, 이 세상 만물 위에 있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이 세운 어떤 단체이며 건물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긴 했으나 그 사람을 움직인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 위에 존재하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 초월적인 기관입니다. 신적인 기관,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신적인 기관이냐? 교회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런 곳이냐? 뭐 세상이 두려울 만큼의 권력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가졌기 때문일까요? 교회에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혹은 어떤 그 주변의 어떤 건물도 어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고 웅장한 어떤 위용을 갖췄기 때문에 교회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교회가 신적인 기관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신적인 기관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의 명실공히 수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의 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만물 위에 존재하는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물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위에 존재하는 신적인 기관이 될 수 있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 실추된 권위를 여러분들이 회복시켜 나가셔야 합니다. 만물 위의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의 교회는 만물 안의 교회, 아니 만물 아래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외치기보다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외치기보다는 사람들이 들어서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주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아주 값싼 가치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기 싫어해요.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말하는 것을 교회가 금기시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교회가 종교적 서비스를 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온통 교회를 세속화로 물들이고 있는 거대한 시대적 유행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 존재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그저 값싸게 사람들에게 웃음이나 팔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다양한 오락과 유희의 무대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그 복음의 가치는 점점 더 교회 강단에서 사라지고 마는 그저 종교의 가치는 인간을 위로해주고 인간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긍정의 최면으로 온갖 마케팅과 엔터테인먼트로 교회의 양적인 증가만을 구가하는 그것을 갈구하는 모양으로 오늘날의 교회는 변질되고 있습니다. 만물 위의 교회가 아니라 만물에 빌붙어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뿐이에요.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죄인을 향해서 내어미시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붙잡도록 강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물 위에 있어야 될 교회가 그 사명과 본질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그저 즐겁게 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교회 정도로 전락할 것인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재직 교육하면서 말씀드렸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1번이 이것을 정의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장로교 교인이 소요리 문답을 모른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모른다 그러면은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소요리 문답은 1647년에 영국 교회 종교회의에서 만든 교리서입니다. 성경의 중대한 교리들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초신자들과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쉽게 107개의 문답으로 만드는 게 소요리 문답이고, 대유리 문답은 성직자 그리고 성인들의 교리 교육을 위해서 196개의 문답서로 만들어진 게 대유리 문답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교리서 가운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꼽는 이 교리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이 교리 문답의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즐겁고 감동받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나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인간들이 교회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교회의 중대한 위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 사람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의 권위가 드러나서도 안 되지만 그 누구의 어떤 인간의 권위도 드러나서는 안 될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의 권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이 부여하신 교회의 권위, 이 참된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첩경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들 비유 맞추느라고 아무도 하나님 비유 따위는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 세상과 구별된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구절을 많은 성들이 좀 난해하십니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 의미를 풀어보면 간단합니다. 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불가분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자, 본문을 보면 교회는 곧 충만함인데 누구의 충만함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모든 길 안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충만이 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교회의 충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길에 해답이 되십니다. 유한한 인간들은 항상 모든 것의 인과의 어떤 법칙들을 규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성의 한계는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을 다 알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은 물음표일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마침표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길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참된 진리이신 주님에게 그 주님에게 충만이 되는 가치가 교회다. 교회다. 예수는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에게 가장 충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충만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이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무엇이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비유를 하면 쉽게, 더 쉽게 이해가 되세요. 어느 왕자가 시골의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너무 아름다운 시골의 한 처녀에게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왕자가 그녀를 잊지 못해가지고 상사병이 날 지경이에요. 한 나라의 모든 권력을 한 몸에 이어받게 될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충만한 왕자였지만 한 여인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고 보니 이 왕자의 왕관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그녀, 왕자의 자기의 이 입고 있는 옷이며 다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거야. 나를 기쁘게 할 대상은 이 왕관도 왕자의 자리도 이 나라 전체도 아니고 나에게는 오직 그녀다. 오직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이 왕자의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결국 상사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된 왕자를 위해서 왕이 당장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 시골의 처녀를 이 왕자가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이 세상에 이 천하 만물을 다 가진 것처럼 그 왕자의 마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행복으로 가득 충만해졌단 말이에요. 왕자에게서 그 여인은 자기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의 전부는 뭐라고요? 교회.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말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울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의 기쁨의 전부는 교회인데 주님의 모든 마음이 이 교회를 향해 쏠려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전부인 교회를 사랑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목숨처럼 주님의 마음의 전부인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내 몸 드려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께서 그 자녀를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넌 사랑 안 해도 돼. 내가 사랑하는 걸로 좋게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반대로 뒤집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교회가 쪼개지기 위해서 양쪽으로 패를 나눠가지고 서로 멱살 지고 싸우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피눈물을 흐르게 하는 교회겠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의 기쁨의 전부인 교회가 죄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쪼개지고 네? 이파 저파 뭐 다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싸움박질을 하고 있고 주님의 마음에 다시 이렇게 대못을 박고 있는 거,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예리한 칼로 이렇게 찢어내고 있는 거든지.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마음의 전부입니다. 전부. 그만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교회. 그러하기에 이 교회,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의 정의는 뭡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거룩한 무리들의 회합, 모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유형적인 이 공간, 이 교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로 보고 여러분들 전체를 그리스도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교회를 향해 품는 사랑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이 수천 대까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3, 4대까지 책임을 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는 거예요. 저주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건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처녀로 너희를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너희를 중매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교회의 위상을 가장 잘 묘사한 비유가 바로 신부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로 비유한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이 결정적으로 어떤 것, 어떤 상징으로 우리를 묘사하느냐? 거룩한, 순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 어떤 남자도 터치하지 않은, 남자를 모르는 아주 순결한 처녀. 이렇게 비유합니다, 교회를. 이 세상 그 어떠한 이 세상의 타락한 경향을 쫓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순결을 지키면서 또 그가 오셨을 때 그 앞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 바로 신부 그것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교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예?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교회를 뜻합니다. 마지막 말세시마를 맡게 될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의 몸입니다. 결코 나뉘어지거나 떨어질 수 없는 사이 머리가 몸과 분리될 수 없듯이 절대로 혹은 몸과 몸이 서로 떨어질 수 없듯이 예? 이 팔이 우리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몰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히 불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듯이 있어서는 안 되듯이 주님의 모든 기쁨은 그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충만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아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교회 때문에 기쁘시고 교회 때문에 고통당하세요. 다른 무엇도 주님의 마음을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서 그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너희들 왜 그러냐 하고 눈물 흘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이긴 기대하는 게 없어요. 저들은 불택자이고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악을 저지른다고 하나님이 막 마음을 괴로워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처음부터 불택자와 택자를 가르셨고 그 불택자는 열심히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게 그들의 사명이고 우리는 거기서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죄를 저지른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아프시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아프세요? 저 염소들이 아니라 양이고 신부인 교회가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주님의 뜻을 쫓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혼란과 어려움과 어떤 분열 가운데 빠질 때 주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듣거나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가슴이 미어지듯이 주님도 똑같은 가슴입니다. 주님의 마음의 유일한 기쁨이 되는 것도 교회예요. 주님의 마음의 유일한 고통과 슬픔이 되는 것도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 여기가 여러분들 뭐 우리 자존심 내세우는 데입니까? 교회가? 여기 나 알아달라고 어깨에 힘주는 데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주님 대하듯이 이 교회를 구석구석을 살피고 교회가 내게 부여한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거룩과 순결을 지키면서 죄에 물들이지 아니한 곳, 죄가 감히 침범하지 못한 순결한 곳, 어떤 남자의 손길도 닿지 않은 순결한 신부처럼 그렇게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일에 성도님과 목사는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활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왜 제일 먼저 성전을 방문하셨을까요? 왜? 첫째는 성전을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성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가신 곳, 제일 먼저 올라가신 곳,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지금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더럽혀지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어디 뭐 다른 데 들렸다 갈 틈이 없었어요. 불같은 주님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빨리 가서 내가 저놈들을 손보겠다. 그래 들이닥치시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열로 만들었구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분개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자기 신부인 교회를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부가 돼 순결을 잃어버린 신부가 무슨 낯짝으로 신랑을 맞이하겠습니까? 에? 그 속이는 눈빛으로 이미 순결을 잃어버렸고 여러 남자를 품에 안았던 주제에 저는 순결합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들통나는 날이면 그 여자는 돌로 저 맞아 죽는 날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파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등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활개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암울하냐? 에? 왜 이렇게 범죄가 창궐하고 정치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혼돈과 혼란 속에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이 기회를 틈타서 아까도 우리 집사님들과 그런 말씀 나눴지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 모양으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어 가느냐. 진리의 등불이 어두워지면 사탄이 활개를 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참된 진리, 참된 교리, 참된 복음을 전하고 바른 길로 이 세상을 선도하는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대형 교회를 짓는 것입니까? 잘 나가는 성공한 사업가들, 성공한 어떤 인물들을 이 사회에다가 배출하는 게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까?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 어떤 거짓 진리와 기독교의 유일신관을 공격하는 종교다원주의들, 뉴에이지 운동들, 각종 그릇된 교리를 유포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교회는 이제 진리의 검을 빼들고 말입니다. 칼집은 집어 던지고 진리의 검을 붙들고 이제 진검 승부를 펼쳐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비굴한 자는 다 물러서라.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와 다른 종교와 타협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물러서라. 당신같이 비굴한 사람들하고 한 배를 탈 수 없다. 하고 우리는 칼을 치켜들고 말입니다. 진리의 횃불을 치켜들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서 이제 한판 붙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결연히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곳,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의 신부인 교회, 성도들. 교회는 이 땅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할 때까지 그 사명과 기능을 다해갈 것입니다. 왜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택자가 구원의 방주에 다 승선하게 될 때 바로 종말을 알리는 심판의 나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하도록 울려 퍼질 거예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 마지막 택자가 구원의 방주에 딱 승선하는 그날 하늘이 풀어헤쳐지고 제 이름의 예수께서 하늘이 떠날 것 같은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의 심판으로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 나팔이 울리기 전까지 교회는 진리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 마지막 남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만을 전하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신랑을 맞이할 아름답게 순결로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신랑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신부인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타협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한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진리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